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14일 미한일 3국 북핵수석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이 15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예, 오늘은 이현철 최연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안소영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은 이 북한이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서 지난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구구절 열병식까지는 조용히 있다가 지난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순항미사일, 또 15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 정세의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북한이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또 미사일을 쏜 건데요. 지난 3월에도 이제 순항미사일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고요. 6개월간 이제 조용하다가 9월에 이제 또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아, 문제는 이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인데요. 3월에는 한국의 그 현무3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북한이 그 발사한 측면이 많고요. 이번에는 한국이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영어로 SLBM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이 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이에 대응해 일종의 반발해서 자기들도 그 미사일을 발사한 측면이 강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남북한의 그 군비 경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한국이 잠수함에서 이제 미사일을 쏘니까 나도 미사일을 쏜다, 이렇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 발사가 예상치 못한 결과, 즉 남북 관계도 좀 꼬이게 만들고 미북 관계도 좀 악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있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물론 사태가 이걸로 인해서 뭐 좋아지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악화될 것 같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당분간은 기존의 흐름, 그러니까 남북 미북 간의 교착 상태, 이런 것도 계속되고, 또 북한을 지금 그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일과 12일 그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어떤 종류의 미사일입니까?
네, 일단 북한은 이번에 발사한 그 미사일이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미사일은 그 북한의 설정한 그 타원 또 팔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서 7,580초, 그러니까 한 2시간 6분 20초 동안 날아갔고요.
예.
사정 거리는 1,500km로 그 표적에 명중했다는 게 북한의 발표입니다. 북한이 밝힌 사거리 1,500km는 그 일본 대부분 지역까지 미칠 수 있는 거리고요. 한국군이 보유한 순항미사일 현무C와 사거리 면에서 비슷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동안 북한이 개발한 순항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50km에서 한 200km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그 순항미사일에 큰 위협을 느끼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사거리가 기존의 순항미사일보다 크게 뛰어넘는 거여서 지금 한국과 미군의 군당국 등 국제사회가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 미사일의 재원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과 미국의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서 정밀한 분석 중이라면서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밝힐 게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을 안 했다는 게 북한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그 발표를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을 안 한 걸로 돼 있고요. 북한 그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순항미사일과 그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에는 모두 박정천 그 당비서, 그리고 김정식 군수공업부장, 그리고 전일호 그 국방과학원 당비서 등이 참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미사일 훈련이나 군부대 이제 포사격 등에 김정은 위원장이 반드시 현장에 가서 참관을 했는데요. 이번에 그 안 갔고 그 공개된 사진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점을 특히 이제 그렇게 안 갔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것은 아마 그 한국을 비롯한 외부의 일종의 그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국가 방위를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려는 이런 움직임이지 이것을 갖고 무슨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을 위협하거나 도발하려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뜻에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안 간 것인가 하는 그런 관측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먼저 미국은 북한의 그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상당히 절제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존의 대북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강조를 했는데요.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백악관 부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서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면서 대북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의 외교의 문을 열어두고 이를 추구하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도 밝혔는데요.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그 정책 검토를 모두 마치고 정리했던 그런 기조를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또 백악관은 북한과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는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외교적 노력이 변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백악관의 이런 입장은 그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 자체는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한국 청와대도 관련해서 북한의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만 밝혔을 뿐 별도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신형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강경 대응보다 침착한 대응을 택한 그런 모양새인데요. 일단은 순항미사일 자체가 유엔 안보리 그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고 또 앞으로 또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던 이틀 뒤죠. 15일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이번에 열차에서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그 특별한 이유나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북한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열차에서 이제 쐈다고 발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북한이 그동안 뭐 미사일은 많이 쐈지만 이렇게 이제 열차에서 그 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 그 소련이나 그 중국을 했던 것인데요. 아마 북한도 이 기술 이런 것을 본따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은 건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제 미사일을 감추기 위한 겁니다. 지금 북한은 대부분 미사일을 그 산이나 또 지하 동굴 같은 데다가 이제 숨겨놨다가 이동식 발사대, 테리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동식 발사대에다가 이제 이것을 끌고 나와서 그 미사일을 쏘고 나는데, 지금 북한의 그 지하 동굴 또 이동식 발사대 움직임 같은 것은 한국과 미국의 그 정보당국이나 군사당국이 대부분 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유사시 전쟁이나 이런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과 한국이 벌써 이것을 그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사일을 감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것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열차에다가 미사일을 그 싣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쏘게 되면은 상당히 미국과 한국이 이것을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그 북한의 경우는 그 열차에서 이것을 감추려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 약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소련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워낙 국토가 넓고 그야말로 기차가 수천 대가 그 하루에도 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 인공위성이 있더라도 이것을 다 파악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그런 상황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뭐 국토가 한결 좁고 또 하나는 철도 노선이 단순하고 또 철도도 대단히 노후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같은 그 열차에서 이런 걸 쏘고 이것을 감추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과거 그 소련이나 중국이 했던 거기에 비해서는 감추는데도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그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도발이 아니라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과제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김여정이 일단 그 도발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예.
앞으로도 계속 북한이 신형 무기 체계를 개발하겠지만 과도한 긴장 또 갈등 이런 국면으로 가지 않게 최대한 정세를 관리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발언을 보면 미사일 발사가 그 누구를 겨냥하고 또 그 어떤 시기를 선택해서 도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국방과학 발전과 무기 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첫해 중점 과제 수행을 위한 정상적 또 자유적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아울러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한국의 국방 중기 계획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런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결국 그 지난 8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국방과업을 차질 없이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김정은은 지난 8차 당대회 때 그 많은 그 무기체계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따라서 이번 미사일 발사를 만약에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본다면 앞으로도 북한이 이런 미사일이나 다른 무기체계를 시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미국 또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정도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그 보입니다. 방금 얘기가 나왔지만 김여정 부부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제 도발이 아니라 그야말로 무기 개발 5개년 과제 수행의 하나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국방력을 개발하려는 것이지. 위협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북한의 주장이고 한국이나 일본, 미국 같은 그 주변국들에서는 이를 그 우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요번에 그 북한이 발표한 순항 미사일이 사정거리가 1,500km나 된다 이렇게 북한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일본 전역이 북한 미사일 사거리에 들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상당히 크게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한국도 그 사정은 비슷합니다. 한국도 이번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 그 궤적을 그 100% 파악을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봐서 그 서욱 국방장관이 한국 국회에 나와서 방공 체계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막는 체계가 이미 있긴 한데 이것을 보완해서 더욱 그 촘촘히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북한도 일종의 그 한국과 미국을 좀 그 은근히 좀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런 그 분석이 많습니다.
예, 지난 15일 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do condemn the DPRK's missile launches. These missile launches are in violation of.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우리는 그것들이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또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도요, 또 북한이 의미 있고 실질적인 관여를 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미국은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이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일단은 외교적 접근법을 유지하는 등 절제된 대응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돼서 우려되긴 하지만 일단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상황 관리에 주력하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한반도 긴장이 더욱 확대되거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점들이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 발사 얘기죠.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되지만 거리가 짧은 단거리라는 점이 고려가 됐을 것 같고요. 또 이때 한국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도 보이는 만큼 강도 높은 대응 이런 것보다는 상황 관리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외교를 강조하는 그런 절제된 대응을 선택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일단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우려스럽긴 하지만 외교적 접근법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북한 쪽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예, 이현철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때문에 안보리에 회부됐다고요?
네, 회부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는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일 날 유엔 안보리 비공개 긴급회의가 열려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요. 앞서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프랑스와 에스토니아가 이제 회의를 열자 이렇게 요청을 해서 회의가 열렸고요. 각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또 이사국들이 참여를 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여기서 뭐 특별한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참가국이 각자 견해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응 그러니까 무슨 공동성명을 낸다든가 북한을 비난하는 어떤 행동을 취한다든가 이런 것이 나오진 않고 특별한 움직임이나 언급 없이 그냥 회의가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종합해 보면 아마 다른 나라 서방국들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내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마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여기에 대해서 아마 반대를 해서 이 같은 공동성명이나 무슨 행동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잠잠하던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큰 관심사는 북한의 의도일 것 같습니다. 판을 깨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직까지는 북한이 판을 깨는 정도로까지 도발에 나선 건 아닌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이나 이런 것에 판을 깨려고 했으면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나 아니면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는 적어도 중거리 아니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또 핵실험 이런 걸 했겠죠. 하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규모나 이런 것들이 작은 저강도 도발을 한 그런 셈인데 따라서 북한의 이런 이딴 미사일 발사는 판을 깨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바이든 정부,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을 한번 떠보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피면서 앞으로 이제 미국과의 대화에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 모색하는 노력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북한을 협상장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미국, 한국, 일본이 서로 만나서 지금 북핵 협상 대표들이 잇따라 회동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북한은 이런 잇단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북한 문제가 시급하다 또 북한의 위협이 현존한다 이런 거를 알리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 완화 또 군사훈련 중단, 대규모 원조 이런 것들을 이제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지 북한이 지금 떠보는 그런 단계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만약에 이런 저강도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할 경우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보다는 더한 단계 수준 높은 그런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하지만 오히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 미국의 태도가 급변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뭐 지금 그 미국의 외교적 접근법이나 혹은 양보 또 지원 제한 이런 것들이 급하게 중단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본 도쿄에서 지난 14일 열린 미한일 3국 북핵 수석대표회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날 성킴 미국 대북 특별대표는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그 미한일 북핵 수석대표회의 모두 발언해서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다양한 대화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그 북한이 11일과 12일 신형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 열렸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논의됐을 것 같은데요.
네, 논의가 됐습니다. 원래 이번 도쿄 미한일 3자 협의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성김 대북 특별대표, 그리고 한국에서는 노규덕 한반도 평화고수 본부장이 참석을 했고요.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회의는 14일 날 열렸는데, 그에 앞서서 북한이 12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것이 사전의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특별한 언급이나 대책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 계획의 목표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긴 한데, 이 앞서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이런 것을 발사했기 때문에 이 같은 미사일 발사가 인도적 지원에 약간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이번 순항미사일 사거리는 그 일본이 사정권에 들어가 있는 1,500km였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예민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본은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의 시험 발사 성공이 전해지자 큰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북한은 이번 발사가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 또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특히 이번에 발사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일본 본토까지 닿을 수 있다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신형 미사일이 1,500km를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가 아니라 일본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일본과 주일 미군의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고 따라서 군사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게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본토 공격에 대한 우려는 시기상조고, 따라서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신중한 견해도 일각에서는 함께 나왔습니다.
예, 여기서 이 성김 대표는 한국 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한 협력을 재개하기 희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미군 유해 이 협력이 시작되면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을까요?
네, 요번에 성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미군 유해,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한 협력 재개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미군 유해가 유해 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일종의 한국전쟁 처리 또는 인도적 문제 사안인데요. 아시겠지만, 1990년대 북한이 미군 유해를 좀그 처리를 해서 발굴해서 보낸 적이 있고요. 또 지난 2018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도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북한이 미군 유해를 발굴해서 55박스를 미국한테 보냈고요. 그 뒤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김 특별대표가 이것을 언급한 것은 이것이 비정치적인 문제고, 또 미군 유해는 미국과 북한이 충분히 아무런 부담 없이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인도주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성김 그 특사가 북한에 대해서 신호를 보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북한이 여기 응하면은 이것도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성김 특별대표가 이 북한이 만약에 접근성 또 모니터링에 대한 이 국제 기준만 충족시켜준다면 취약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약에 북한이 계속 연이어 미사일 발사를 한다면 미국과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흔들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 간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논의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잇따라 순항미사일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도 사실상 중단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미 정부는 최근 북한의 그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고요. 인도적 지원 의사도 철회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과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는 별개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접근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데도 이런 접근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지금까지 상황이고 만약에 북한이 지금보다 도발 수위를 더 높이거나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또 그 대북 인도적 지원이 더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중단될 그런 논의 자체가 중단될 그런 상황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한국이 지난 15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7번째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도발을 했는데 그런 그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우리 그 SLBM이 아주 효과적인 억지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문 대통령이 도발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좀 흥미롭다면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제 도발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서 그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이것이 그 부적절한 실언이다, 우몽하다 이렇게 상당히 격하게 좀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청와대는 기자들이 이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굳이 해석을 해본다면 좀 김여정 담화 이 같은 비난이 좀 어이가 없지만 여기서 일일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논평을 내고 이래서 불필요하게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은 북한이 이렇게 한국 대통령의 발언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입장은 낼 수 있지만 이런 것이 남북 합의, 남북 기본 합의 이런 것에 대한 정신을 어긴 거라는 것은 하나 지금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남북관계는 물론 서로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내정은 서로들 간섭 안 하는 것이 대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무기 개발 이런 것도 원칙은 안 하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핵 문제를 금하고 있고 또 미사일 발사 여기에 대해서도 안보리 규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군사훈련 또 미사일 발사 이 같은 남북 간의 내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서로 당국에서는 서로들 간섭 안 하는 것이 대원칙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은 2015년에 북극성 1형 또 2019년에 북극성 3형 이런 그 SLBM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요. 또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는 북극성 4형 또 북극성 5형을 잇따라 공개하는 등 SLBM 개발에서는 한국보다 한 발 앞선 게 사실입니다. SLBM은 그 바닷속에서 잠행하는 그 은밀성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핵 전력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하고도 그 SLBM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바로 그 파괴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SLBM 개발은 그 지상 시험 발사 또 바지선을 이용한 수중 시험 발사 마지막으로 잠수함에 장착해서 시험 발사하는 것까지 3단계를 거치는데 북한은 아직 그 SLBM을 탑재할 3,000톤급의 신형 잠수함을 완성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이 SLBM 전력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남북관계 또 이 미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번에 그 미사일 발사가 이제 다소 영향을 미치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는 그 기존의 흐름이 그 계속되지 않겠냐 이런 그 개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북한이 지금 식량난을 포함해서 일종의 그 에너지난 또 물자난 외화난 이렇게 그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식량 지원 또 미국으로부터 백신 이런 경제적 지원 이런 것이 없이 사태를 그 자력갱생으로 그야말로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상당히 의문이기 때문에 역시 그 한국이나 미국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고 또 미국과 그 대화를 재개해서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이런 그 순서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그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제 언제 어떤 맥락에서 어떤 계기로 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질지는 상당히 좀 미지수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끝으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왕이 부장이 15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이 부장은 각자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문제를 의미하는 건가요?
네, 타이완과 함께 그 남중국해 그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국이 여러 그 대화 관계에서 자신들이 이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 이익으로 여태까지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이제 대표적으로 타이완 문제. 이것은 중국의 그 일종의 그 지방 정부다 이런 그 입장이고 또 남중국해 문제도 중국의 그 구단선이라고 그러죠. 여러 그 인공섬 이런 것이 그 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이것이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번에 왕이 부장이 요번 그 문재인 대통령 또 한국 정부 당국자들한테 각자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것도 미국과 지금 서방국들은 타이완 문제, 남중국해 문제를 중국의 그 영예나 이런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일종의 도전이라고 그럴까 중국에는 대립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얘기란 것은 역시 한국도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편승하지 마라. 당신네들이 나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한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하나의 얘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왕이 부장에게 그 베이징 올림픽이 평창 올림픽에 이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한 번의 전기가 되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문 대통령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경색 관계에 있던 남북 관계를 풀고 또 미북 대화의 물꼬를 텄던 것처럼 내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도 그런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그 의지를 표명한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한국 정부는 그 북한의 핵실험 또 미사일 도발로 그 긴장과 대립이 극심하던 상황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선보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을 방문했고요. 아이스하키 등 일부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고 또 올림픽 그 입장식에서 같이 공동 입장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이제 4월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이어서 6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 미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었는데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그 같은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그런 걸로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에 대한 징계로 내년 올림픽 참가가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 기대가 실현될지는 미지수인 그런 상황입니다.
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이 왕이 부장이 청와대를 방문한 직후였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좀 난처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보는 그 관측이 많습니다. 왕 외교부장 방한 직전에 북한이 이제 순항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래서 왕 외교부장한테 그 기자들이 물어봤죠. 순항미사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왕 외교부장이 이거 군사적 활동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다 무기 개발하고 군사적 활동하는 거니까 이것을 그 문제 삼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일종의 북한을 그 편드는 듯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그 뒤로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그 방문 시기와 그 맞물려서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제 또 물어봤다고 그러는데요. 왕이 외교부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아직 그 한국 언론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도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이런 것에 그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중국이 그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왕이 부장이 말을 안 해도 좀 일종의 그 좀 난처한 상황에 그 빡닥들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그 언론 관측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과 함께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한일 3국 북핵 수석대표회의 그리고 이 한국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 등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 최현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모두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그런 날 생각나는 초록빛의 녹차 한 잔. 맛있는 녹차를 우려내려면 팔팔 끓인 물이 적당한 온도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녹차 잎을 넣고는 또 그 맛과 향이 충분히 우러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어느덧 깊은 맛이 더해진 최고의 녹차를 만나게 된다고 해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려내야 녹차의 참맛을 보게 되는 것처럼요. 때로는 우리 삶에 그런 여유로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시절 그 노래고요. 저는 심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이 아름다운 하모니카 소리가 곁들여져서 녹차 한 잔과 함께 사색하기에 좋은 느낌의 노래. 난 다가오는 날을 위해 기상예보를 듣고 있어. 넌 너의 길 어딘가에 있겠지. 시키는 대로 커가느라 바빴던 날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라는 가사에 Listening for the Weather, 빅 룽아의 목소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잘 계셨나요? 일주일 동안?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인류 역사상 많은 인명피해 그리고 재산피해를 남기면서 가장 파괴적인 전쟁으로 기록된 2차 세계대전. 미국의 1940년대 역시 이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요,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이 침체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다시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점점 많은 것들이 여유로워지는데요. 특히 백인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의 수요가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 뭐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라 그러면 밥을 먹고 난 그릇을 설거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 그릇을 기계에 넣으면 기계가 설거지를 대신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식기세척기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스피커, 스테레오와 같이 생활을 좀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물건들에 대한 소비가 활발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라디오와 흑백 텔레비전이 자연스럽게 보급이 되면서 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대중의 호응을 얻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시기에 새로운 음악 장르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락앤롤이라는 장르인데요. 이 락앤롤의 문을 열었던 대표적인 가수 하면 척 베리를 들 수가 있어요. 그 척 베리의 노래를 들어보면 아, 락앤롤이라는 장르가 이런 분위기의 음악을 말하는 거구나 하고 금방 느낄 수가 있거든요. 척 베리의 대표곡 락앤롤 뮤직 비틀즈의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갈게요. Just let me hear some of that rock. 저절로 몸이 들썩거려지죠? 그만큼 신나는 곡입니다. 락앤롤이라는 장르의 음악인데요. 이 락앤롤의 뜻이 바로 몸을 흔들고 구른다라는 말이고요. 방금 들으신 락앤롤 뮤직이라는 곡은 이 락앤롤 장르를 대표하는 음악으로 불릴 만큼 유명했던 그런 곡이에요. 가사를 한번 살펴보면 락앤롤 음악을 들어봐요. 어떤 낡은 박자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당신이 나와 춤추기를 원한다면 락앤롤 음악이어야 해요 라고 노래하는데요. 척 베리의 38살 생일을 기념하면서 비틀즈가 녹음해 발표했던 버전으로 방금 들어봤습니다. 이 척 베리 하면 무대 위에서 우스꽝스럽게 기타를 연주하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닌 듯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한쪽 다리를 번쩍번쩍 들어요. 그러면서 기타를 연주했던 척 베리. 그의 이런 댄스에 오리걸음 댄스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이 오리걸음 댄스는 이후 리틀 리차드, 제릴리 루이스,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다른 락앤롤 가수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락앤롤의 유행을 주도했던 락앤롤의 선구자 척베리, 그의 1958년 최고의 히트곡은 또 어떤 곡이었을까요? 한번 들어볼 텐데요. 뉴올리언스에 가까운 루이지애나주 깊숙한 숲에 통나무 집이 있었지. 그 집엔 자니 비굿이라는 시골 소년이 살았어. 그는 배를 울리는 것처럼 쉽게 기타를 연주할 수 있었지. Go, go, 자니, go, go, 자니 비굿. Deep down in Louisiana, close to New Orleans, way back up in the woods among the evergreens, there stood a log cabin made of earth and wood, where lived a country boy named Johnny B. Good, who never ever learned to read or write so well, but he could play a guitar just like a ring in a bell.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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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n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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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n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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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n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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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ny, go, go, Johnny B. Good. He used to carry his guitar in a gunny sack, go sit beneath the tree by the railroad track, old engineer was seen sitting in the shade, strumming with the rhythm that the drivers made, when people passing by they would stop and say, oh my, but that little country boy could pla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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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n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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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n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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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n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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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ny, go, go, Johnny, be good. Chuck Berry의 Johnny Be Good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은요, 이후 1977년 미 항공우주국 나사라는 연구기관이 있거든요. 우주개발과 관련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이 나사 연구기관에서 무인 우주 탐사선 보이저호를 발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실었던 골든 레코드에 모차르트 음악도 있었고 바흐, 베토벤 그런 음악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과 함께 수록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던 그런 곡입니다. 재밌게도 또 이보다 21년 전인 1956년 척베리가 만든 음악 중에는요. Roll Over Beethoven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하필 이 베토벤의 음악에 대한 가사가 나옵니다. 어떤 가사냐면요. 라디오 DJ에게 베토벤 음악은 저리 치워버리고 이 곡을 다시 틀어줘 라고 주문하는 노랫말을 가진 Roll Over Beethoven. 척베리는 이 가사를 통해서 이 지금 음악적인 흐름이 고전 음악에서 락앤롤로 옮겨지고 있다 이런 걸 말하고 싶었다고 해요. 1926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태어난 척베리는 당시 흑인 음악으로 여겨졌던 리듬앤블루스라고 부르는 R&B 음악 그리고 백인들이 즐겨 부르고 들었던 컨트리 음악을 결합해서 이 락앤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미국 사회에 퍼져있던 유색인종과의 차별 문화를 음악으로 자연스럽게 희석시키면서 이 흑인과 백인 사이에 음악적 장르의 벽을 허물었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죠. 척베리는 흑인 아티스트였어요. 하지만 어떤 음악에서는 이 백인 음악의 상징인 컨트리 스타일을 구사하기도 했고요. 또 그 밖에 백인 아티스트였던 빌 헤일리 같은 경우는 반대로 흑인 음악가들이 주로 사용했던 리듬앤블루스와 스윙 뭐 이런 요소들을 적극 사용해 연주하게 되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락앤롤이라는 장르의 음악으로 흑인 음악과 백인 음악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허물었던 척베리의 Roll Over Beethoven 들려드리면서 오늘 그 시절 그 노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오늘 못다 나눈 락앤롤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ll, I'm gonna write a little letter. I'm gonna mail it to my local DJ. Yeah, it's a jumping little record I want my jockey to play. Roll over Beethoven, I gotta hear it again today. You know my temperature rising, the jukebox blowing a fuse. My heart beating rhythm and my soul keep a singing the blues. Roll over Beethoven, tell Tchaikovsky the news. I got the rocking pneumonia, I need a shot of rhythm and blues. Caught the rolling off the rider sitting down at a rhythm review. A roll over Beethoven, they're rocking in two by two. Well, if you feel it and like it, go get your lover, then reel and rock it. Roll it over, then move on up just a trifle further, then reel and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lovebirds, lovebirds입니다.
've you ever seen lovebirds? Yes, lovebirds. It's a type of bird. They are social and very affectionate parrots. But this phrase, lovebirds, can be used to describe something else. Let's find out. But first, we'll begin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Aww, look at Philip and Jane. They are so in love.
I know. I've never seen Philip like that before.
Same here.
Plus, seeing them holding hands together every day tells me those two lovebirds will one day get married.
Mike, you can't predict that.
I know. But don't you think so too, just by looking at those two lovebirds?
I guess. We'll wish them good luck.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Oh, look at Philip and Jane. They are so in love. 야, 필립이랑 제인 좀 봐. 서로 사랑하는 사이 같아. 라고 하자 마이크는 I know. I've never seen Philip like that before. 알아, 나는 필립 저런 모습 처음 봐. 라고 하네요. 제이슨이 same here. 라고 맞장구치자 마이크는 Plus, seeing them holding hands together every day tells me that those two lovebirds will one day get married.
그리고 매일 다정하게 손을 꼭 잡고 다니는 걸 보면 나중에 둘이 결혼할 것 같아 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표현 lovebirds, lovebirds, lovebirds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ww, look at Philip and Jane. They are so in love.
I know. I've never seen Philip like that before.
Same here.
Plus, seeing them holding hands together every day tells me those two lovebirds will one day get married.
Mike, you can't predict that.
I know. But don't you think so too, just by looking at those two lovebirds?
I guess. We'll wish them good luck.
Today's phrase is lovebirds. L-O-V-E-B-I-R-D-S, lovebirds. As mentioned in the beginning, lovebird is a type of bird. They are very social and very affectionate. So when you put these two lovebirds together, they are a bundle of joy. That's why when you see two people that are obviously very much in love, you can refer to them as lovebirds. Lovebird는 아프리카산 앵무새를 말하는데요. 워낙 애정이 깊어서 암수가 거의 떨어져 있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lovebirds는 사랑에 깊이 빠져 있는 남녀나 다정한 부부를 말하는 것이고요.
You can also use the phrase lovey-dovey to describe couples that are deeply in love.
Lovebirds라는 표현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lovey-dovey. Lovey, L-O-V-E-Y, lovey, dovey, D-O-V-E-Y, dovey, lovey, dovey입니다. Then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Aww, look at Philip and Jane. They are so in love.
I know, I've never seen Philip like that before.
Same here.
Plus, seeing them holding hands together every day tells me those two lovebirds will one day get married.
Mike, you can't predict that.
I know, but don't you think so too, just by looking at those two lovebirds?
I guess. We'll wish them good luck.
Now let's review. Today we learned what lovebirds mean. Lovebirds, or lovey-dovey. Try using it in your sentences and let me know how it goes, okay?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의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